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잡히시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시자 곧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많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숱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무슨 죄목을 찾아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증인으로 나와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제멋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일에 관해 증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법을 따른다면 먼저 재판에 올리기 전에 두 명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같은 증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예수님은 그냥 잠자코 듣고만 계셨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해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렇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나 말해둘 것이 있어. 당신들은 장차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 방금 한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에 처해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모세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흥분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봐, 예언자라면 방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동안에 동녘 하늘이 차츰 밝아오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찬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군중 속에는 군사들을 겟세마니 동산으로 안내하여 예수님을 사로잡게 한 배신자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신 후 멀지 않아 사형을 당하신다는 사실이 결정되자 새삼스럽게 자기가 한 짓의 끔찍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준 사례로 받은 은전 30냥을 움켜쥐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은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없는 분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나쁜 짓도 하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일은 우리가 알 바리에 그대가 스스로 처리할 일이지.
제사장은 쌀쌀하게 대할 뿐 그 은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뭐라 하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전을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뛰어나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은전을 주워들고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며 다른 사람과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피의 대가이니까 헌금궤에 넣을 수는 없다.
다시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묘지는 옹기장의 밭이라 불렀는데 후에 이 묘지가 생긴 내력을 들은 사람들은 이 묘지를 피의 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 유대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밧줄에 묶인 죄인을 빌라도의 관저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무슨 일인가 하고 빌라도는 밖에 나가봤습니다.
이 사람을 왜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 사나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면 여기에 끌고 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자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느니 자기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니 왕이라니 하면서 백성들이 손안을 피도록 선전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으로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오.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가 잡히지 않도록 싸웠을 것이오.
그러면 넌 왕이구나.
당신 말대로 나는 왕이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소.
진리가 뭔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대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재판을 해달라고 이 사람을 데려왔지만 내가 얘기해본 결과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를 못했다.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나쁜 짓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요. 이자는 옳지 못한 일을 가르쳐 갈릴리 지방을 비롯해 여러 지방에 소동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서는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에게 재판을 부탁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린 바로 그 왕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관해 들을 때마다 혹시 자기가 죽인 요한이 되살아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오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헤롯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헤롯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욱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제발 그 죄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에 개입하지 마셔요. 저는 지난밤 그 사람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질투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제의로 예수님이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군중 앞에 나아가 물어보았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어요. 이번엔 이 유대인의 왕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소?
이자를 용서하다니 말이 됩니까? 차라리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자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따위놈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렇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나로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오. 그것이 우리들의 율법이오.
빌라도는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쩌나 하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왜 대답을 하지 않나?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석방할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내게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빌라도는 군중 앞에 예수님을 끌고 나와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그러나 군중들은 악을 쓰며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만일에 예수를 놓아주신다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 이외에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건 가이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빌라도는 이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릇에 물을 떠오라고 하여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씻어버린다는 뜻으로 손을 씻어 보였습니다.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전혀 책임이 없다. 책임은 모두 너희들에게 있다.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지요.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살인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도 좋다고 허락하자 예수님의 적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뜻을 이룬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묶어 진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 했으니까 왕처럼 꾸며보자고 했습니다. 그 무렵 왕은 자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좋아했습니다. 또 큰 가시가 돋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둥근 태를 만들어 왕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습니다. 손에는 왕의 지팡이라고 하여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꾸민 그들은 예수님을 한껏 놀렸습니다. 군사들은 그들의 왕에게 하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거 유대인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고 놀리기도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곳으로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를 때리는 등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고 이 같은 괴로움과 아픔을 꾹 참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는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을 지시사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끔찍한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예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였습니다. 군사들은 한껏 예수님을 놀린 다음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 어깨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워 걸어가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나와 조금 더 걸어가면 갈보리 언덕이라고 불리는 낮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되는 장소였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채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뒤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몇몇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갈보리 언덕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의 그 무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채찍을 맞아 벌겋게 달아오른 등에 십자가가 파고드는 듯 했고 핏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숱한 괴로움을 참으시던 예수님도 그만 발걸음이 무거워져 예루살렘 거리를 벗어난 곳에서는 쓰러져 십자가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힘세어 보이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님이 너무 지치신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불러세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도 이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밤새도록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시는 동안에도 슬픔에 찬 눈길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실 때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군사들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울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한 준비가 군사들의 손에 의해 착착 진행되어 갔습니다. 먼저 십자가 맨 꼭대기에는 빌라도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글자로 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뉘어 손을 좌우로 벌리게 하고 발을 아래로 들이우게 하고서는 두 손과 두 발에 굵고 긴 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십자가를 꼿꼿이 세워 얼마 전에 파둔 구덩이에 박아넣고는 주변에 돌과 흙을 긁어모아 넘어지지 않도록 다졌습니다. 두 명의 강도들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자 군사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넷으로 찢어 하나씩 기념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한 장의 천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건 찢어서 나누면 못 쓰게 되니까 제비를 뽑아 갖도록 하자고 하면서 가질 사람을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둘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두 사람,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은 십자가에 바짝 붙어서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머니와 요한을 향해 당부하셨습니다.
요한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라 생각하고 극진히 모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토록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 광경을 좋아하며 보고 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치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보리 언덕에 와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네 목숨이나 건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려무나!
남을 살릴 수는 있어도 자기는 살릴 수 없나?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어주마!
가진 욕설을 멋대로 퍼부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넌 얼마 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말을 마구 하는구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한 짓으로 보아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날 낮 12시쯤 되자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서 빛을 거두시고 어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3시간 예수님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동안 이 땅 전체는 계속 어둠에 묻혀 있었습니다. 굵은 못으로 박힌 손과 발은 찢어지듯 아프고 피는 줄줄 흘러내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3시간 동안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이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간이 저지른 온갖 죄,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 범할 것임에 틀림없을 여러 가지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온 세계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로 인해 인류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 혼자서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 벌이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며 죄인에게 있어서는 이상 괴로운 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해도 그 빛을 잃고 땅도 깊은 어둠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느다란 소리로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구경하던 사람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막대기 끝에 꽂아 목을 축이시라고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이젠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지셨습니다. 괴로움은 끝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류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커다란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리고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가장 안쪽은 지성소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허락된 장소인데 그때까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고 또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은 일이며 큰 지진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노여움을 보고는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두려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신 것입니다. 이때보다 훨씬 먼 옛날 예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우리들도 슬픈 일,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나 또 옳지 못한 짓을 했을 때 이 모두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딸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행복한 생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덜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렵니까?